피난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건너뛰었죠? 17장에서 18장, 19장은 떼먹고 20장으로 건너뛰었습니다. 좀 이유가 있어요. 18장, 19장은 계속 딱 나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다 하다간 주님 오실까 좀 걱정이 돼서 본문을 좀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20장 오늘은 피난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첫사랑은 깨지죠. 왜 깨질까요? 첫사랑은 왜 깨지죠? 그리고 늘 지금 그 사람이 첫사랑이라고 사기를 치죠. 다그 사기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그런데 또 속는 척 하는 것도 미덕입니다. 정말 그러냐고, 감격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도 미덕이에요. 근데 첫사랑은 첫 번째, 첫사랑을 할 나이나 시기는 그 사랑을 간직할 수준과 실력이 안될때 사랑을 해서 깨집니다. 실력이 안될 때예요, 그때는. 그래서 깨지는 게 정상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죠? 이제 요한계시록 갈때그 부분을 할 텐데, 자,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게 뭘까요? 어느 부부가, 퇴근길에 만날 때마다 서로 눈물을 그렁거리는 부부가 있을까요? 그건 정신병자나, 그렇지. 어떻게 부부가 저녁에 만날 때, 퇴근할 때마다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그렁거려요? 그건 부부가 실력이 없는 겁니다. 그걸 요구하는 부부는 아직 실력이 없는 거예요. 실력이 있는 부부는 퇴근해서 남편이 들어오죠. 아, 이거 사람이 집에 있으면서 나와보지도 않아? 그러면 부인은 주방에서, 아, 누구 노는 줄 알아? 이쪽이 훨씬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퇴근하는 남편을 볼 때마다 눈물이 그렁거린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늘 그런 식의 첫사랑을 이해를 합니다. 성경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사랑을 시작해서 그걸 키워나가지 못했다는 지적이지, 그 말을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반복하는 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넓이, 깊이, 높이에 대해서 우리가 홍해를 건넜으면 자꾸 들어가야 돼요. 약속과 목적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들어가질 못하고 가서 홍해가에서 조개껍질 목에 걸고 노래만 부르고 있으면 어떡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 주제가 뭡니까? 성숙입니다. 자, 오늘 피난처 얘기를 하겠는데, 이 피난처는 광야에 있는 겁니까? 애굽에 있는 겁니까? 가나안에 있는 겁니까? 가나안에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민수기서에, 신명기서에 각각 이들이 광야의 여정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이들에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러이러한 도피성을 만들라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어디에다가? 가나안에다가. 이런 가나안은 적어도 이들에게는 약속의 땅이고, 소위 상징적으로지만은 젖과 꿀이 흐르고 하나님의 통치가 주어지는 땅이에요. 근데 거기 도피성이 있어야 돼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사랑을 시작했으면 그 가운데는 많은 자질구레한 사연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오래된 영화지만은 그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 기억하시죠? 그뭐 재방송으로도 많이 하니까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를 보면 웃기죠, 한마디로. 제가 볼땐 웃겨요. 거기에는 자질구레한 삶이 전혀 안 나와요. 아주 이상적인 얘기만 나와요. 애가 속썩이는 것도 안 나오고, 돈 달라는 것도 안 나오고, 돈 꾸러 다니는 것도 안 나오고 그냥 사랑만 해요. 신앙생활이 맨날 이렇게 봄바람이면 누가 이걸 마다하겠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녹록지 않거든요. 매일 깨지고 매일 징징거리고 매일 자빠지고 매일 코가 깨져서 여기가 터져가지고 그냥 주일날 들어올 때 보면 거의 상위 군인들이 돼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게 사실은 신앙생활이에요. 늘 그래서 훌륭한 군인의 복장은 버클이 번쩍거리고 바지가 날이 서고 군화가 번쩍거리는 게 훌륭한 군인의 복장이 아니에요. 훌륭한 군인의 복장은 피가 묻어 있고 옷이 찢겨지고 흙이 묻어 있고 꼬매고 깨지고 이런 모습이 진짜 전투를 치루어내는 병사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게 없어야 된다고 우겨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겪어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깊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요즘 레미제라블 영화 때문에 그래도 선거 이후에 살맛이 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길을 잃어버린 20대들이 레미제라블로 길을 찾았다라는 아주 극찬까지 합니다. 저도 이제 우리 교육자들과 그 영화를 깨며 졸며 봤어요. 그 영화를 갔을 때 운동을 막 끝내고 가가지고 영화관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몸이 노곤이 녹아 들어오든지 반은 자다가 반은 깨다가 이러고 봤는데 깨다가 본 몇 컷이라도 감동스럽더라고요. 근데 그 레미제라블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빅톨 유고라는 분이죠. 이분에게 1841년은 AD와 BC를 구분하는 것만큼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19살 딸이 익사하는 참혹한 일을 겪어요. 그 딸은 늘 아버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던 딸입니다. 그 일을 계기로 한때 그가 절필을 하죠. 그리고 은둔해서 어려운 이들을 가난한 이들을 찾아다니면서 봉사를 하다가 그가 훗날에 바로 그 작품을 씁니다. 근데 그 딸의 죽음을 전후로 전에 썼던 작품이 어떤 작품인가 하면 노틀담 곱추입니다. 그것도 빅톨 위고가 쓴 거예요. 제가 연도는 지금 1829년도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이걸 학교 다닐 때 옛날에 봤어요. 오래되었는데도 아주 기억이 생생할 만큼 참 놀라운 작품이죠. 근데 빅톨 위고가 노틀담 곱추를 그 소설로 쓰게 된 배경에는 노틀담 사원을 방문했다가 그 사원 벽에 아낭케라는 글자 하나 때문입니다. 그 사원 벽에 누군가 매일 같은 자리에다가 같은 필체로 새겨놓은 아낭케라는 글자를 발견해요. 그 말이 숙명이란 뜻입니다. 숙명. 그 글에 보면 거기에는 안소니 퀸이 분한 꼽추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 여자 그리고 또 사악한 부주교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모든 그 해설가마다 시각이 다 틀려요. 앤소니 퀸 노틀담의 꼽추가 주인공이다. 그 여자가 주인공이다. 부주교 그 수도사가 주인공이다. 각자 주간마다 누가 주인공인가에 대한 시시비비가 오랜 세월 이어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수도원의 수도사가 주인공 같아요. 꼽추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왜 그가 주인공일까? 그는 그 수도원에 들어올 때 온 인생을 걸고 헌신하고 이미 운명을 바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수도사들은 담벼락에다가 아낭케, 숙명이라는 글자를 매일매일 새겨야 할 만큼 내적인 갈등과 내적인 싸움이 컸다는 얘기죠. 그런 모습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분명히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우리 속에 그런 치열한 삶의 갈등이 있고, 이게 맞냐 틀리냐, 이게 옳은가 아닌가, 이런 문제들 계속 치열한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컷, 여러 모양으로 전부 누구를 향하게 만드는가 하면, 우리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을 잠깐 접어두고 히브리서 1장을 다 찾아보세요. 1장 1절 2절을 우리 전체가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아멘. 1절에 보시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성경을 얘기하죠. 구약성경의 모든 초점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자, 보세요. 그래서 결국 구약의 여러 가지 퍼즐을 맞춰가듯 뜨문뜨문 끊어진 그림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때는 전쟁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바다를 건너는 모습으로, 어떤 때는 이와 같이 가나안 땅에 설치한 어떤 성의 모양으로. 근데 이게 전부 누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비추는 폭넓고, 에베소서에 고백한 것처럼 넓이와 높이와 깊이, 누구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것을 나중에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에게로 온전한 그림으로 이것이 퍼즐이 맞춰지듯 맞춰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도피성은 굉장히 우리 삶에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20장으로 갑니다. 여호수아서 20장 한번 2절을 좀 볼까요? 2절 이제 여호수아서도 몇 장 안 남았네요. 벌써 20장 2절 우리 전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정하여. 개혁이 되기 전 옛날 성경에는 택정하여라는 말을 썼어요. 나탄, 히브리 말인데, 뜻밖에도 이 단어는 사실 이런 성에 붙이는 어떤 도피성 같은 사물에 붙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히브리 문법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보면 이건 반드시 사람에게 붙이는 수사법으로 쓰여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누구를 예표한 그림인가 하면 전체적으로 그리스도를 예표한 그림이에요. 자, 우리 그림 하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띄워주실까요? 예, 우리 새벽에 한번 이 그림을 본 적이 있는데 그림을 좀 한번 보십시다. 자, 제일 위에 뭐가 있어요? 게데스. 그 다음에 바닷가 쪽으로 세겜, 헤브론, 그 다음에 내륙 쪽으로 골란, 길랏, 라못, 베셀. 이렇게 그대로 띄워두십시오. 여섯 개 지역에 도피성이 준비되어 있는데 저 도피성은 레위인들이 다스리도록,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규정을 하셨어요. 근데 가운데 지금 뭐가 흐릅니까? 예, 요단강이 흘러요. 사해가 있죠. 아래 위로 그 호수가 조그만 게 큰 게 이렇게 있고 이제 중앙에는 요단강이 흘립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세겜 쪽을 무슨 쪽이라고 합니까? 서쪽이라고 합니다. 요단 서편, 또 요단강 저 베셀 길라 라모 쪽을 동편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나안은 바로 세겜 헤브론 이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우리가 이제 구호품을 담요 한 장씩 보내기로 한 데는 좀 위로 올라가야 되죠. 전체 그림을 보면 이제 그 그림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저 위치를 잘 보세요. 놀랍게도 저 위치는 가나안 땅에 열두 지파가 모여 사는 전체 지역에서 어느 곳에서 사고가 났더라도 반드시 하루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위치로 정확하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피성의 첫 번째 은혜예요. 어디서 사고를 치던 하루길 안에 저기를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데나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떤 범법자만 들어가냐면 과실치사. 과실치사가 뭔지 알죠? 의도는 없었는데 어쩌다가 사고를 낸 경우가 있죠. 이걸 과실치사라고 합니다. 이제 그거는 그 안에 들어가서 재판을 받아요. 제사장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고의가 아니고 과실치사 같으면 거기에서 무조건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살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범인은 누구에게까지냐? 성경을 보시면 고아, 나그네, 과부, 심지어는 이방인까지 그 혜택이 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설정을 해놓으십니다. 자, 우리 한 군데를 좀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19장을 열어보세요. 신명기 19장. 1절서부터 저하고 좀 교독을 할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시작.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여러분 잠깐 앞을 보십시오. 유대인들, 특별히 중동 지역 사람들은 동행보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보복이에요. 이 동행보복법에 대한 게 원래 정신을 좀 아셔야 돼요. 여기도 잠깐 지금 신명기에서 언급을 했지만은,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눈을 상하게 했어요. 왼쪽 눈을. 그러면 상대방도 왼쪽 눈만 상하게 해야지, 눈만 상하게 해야지, 눈 둘을 다 뽑아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좀 해질 무렵에 좀 너무 그 얘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만은, 자, 사람의 속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복은 그대로만 합니까? 그 이상을 합니까? 늘 그 이상을 해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면에는 사실상 이렇게 하면 이 땅에 존재할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보복을 금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삶 속에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하는 차원에서 뭘 예비하셨는가 하면 도피성을 예비했어요. 이 도피성에는 일부러 사람을 죽인 자는 말고 본의 아니게 과실을 저지른 자, 그것이 인간의 한계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요즘같이 이 운전대를 누구나 잡고 다니는 세상에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요. 저도 지난주에 그 아파트 주차장에 그때 눈 진눈깨비가 막 왔는데 막 백미러에 막 눈이 엉키고 그래서 백을 하고 가는데 그때 피곤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감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제가 거의 그 주차에 달인 소리를 듣는 사람인데 그냥 뭐가 좀 느낌이 이상해서 내려보니까는 옆에 이렇게 BMW인데 저 살점이 찢어져 나가는 것 같죠? 쭉 긁었어요. 긁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내가 그랬나? 아니야, 내가 아닐 수도 있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메모지를 꺼내서 제 번호를 적었어요. 그리고 윈도우 브러쉬 앞에다가 꽂아놓고 올라왔는데 연락이 안 와요. 또 저는 그런 거 찜찜해서 못 참거든요. 직접 손수 전화를 드렸죠. 아무갠데 제가 주차를 하다가 대게차를 좀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로 내려오셨어요. 한 50대에서 60대 사이에 이제 여자분이신데 묻진 않았어도 틀림없이 예수 믿는 향기가 나요. 제가 뭘로 알 수 있는가 하면 세상에 일반 차도 아니고 BMW예요. 그 차를 긁어놨는데 진짜 표정 하나 구기질 않아요. 아유, 좀 많이 긁으셨네요. 그냥 요 딱 한마디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가 자정, 그 0시 예배 막 이렇게 앞뒤니까 내일 공휴일이고 바쁘시니까 그 쉬는 날 지나고 가서 한번 알아보죠. 그리고 이제 후에 연락이 주고받고 이제 보험으로 철인됐습니다. 견적은 상당히 나왔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참 그 보기 드물게 그런 자기 차에 그 스크루치가 적지 않게 갔는데도 아주 인격적으로 상대방을 기분 나쁘지 않게 이렇게 또 안심시키면서 괜찮다고 고치면 되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권사님이 아닌가 생각이 가더라고요. 근데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얘기가 나요? 제가 가끔 이게 삼천포로 빠지는 게 어쨌든 도피성에 들어갈 사람은 의도적 살인자가 아니라 과실치사에 한해서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길로 가는데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남자들이 나와서 봄이면 그 길이 폭이 한 14m 정도 되는 도로 폭으로 거기를 개보수를 매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표지판을 세웁니다. 어디서든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세웁니다. 근데 대개 그림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여기 맞아 설명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예, 이 여섯 군데를 나중에 보십시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이 뭘까요? 전부 고지입니다. 높은 데 있어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이 개념 속에 높은 곳은 이퀄 안전하다는 공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그냥 그림을 잠깐만 더 띄워두십시오. 제가 이 도피성 이름에 담긴 그리스도 예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칠까 합니다. 첫째는 맨 위에가 이름이 게데스죠. 게데스라는 말은 납달리 산지에 있는데 이 게데스는 뜻이 구별되어지다 그 뜻입니다. 구별되어지다. 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구별되어지다. 우리 신자는 그리스도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되어진 존재입니다. 자, 여러분 나실인이라고 하죠. 나실인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수동태입니다. 능동태가 아니에요. 구별하는이 아니에요. 구별되어진이에요. 그게 나실인이라는 의미인데 우리 교회는 이제 헌신예배가 없습니다만은 아주 좋아요 저는. 근데 교회마다 다녀보면 헌신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헌신에 대해서 이 헌신예배 때문에 한국교회가 굉장한 오해를 갖고 있어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어디에도 헌신하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헌신되어진이라는 개념이 있을 뿐이에요. 헌신이 뭡니까? 구별되어진 그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어떻게 되어진 존재입니까? 구별되어진, 즉 하나님에 의해서 헌신되어진 존재예요. 믿습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헌신을 하는 거는 형태적이에요. 쉬워요. 식당 봉사도 하고 주차 봉사도 하고 선교도 가고 이런 형태적인 게 헌신이고 그것이 봉사라면 오히려 헌신과 봉사는 하기 쉬울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헌신을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 존재를 항상 doing, 무언가를 하는 개념으로 끌질 않고 어떤 상태가 되는가에 헌신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헌신이라는 건 뭐냐면 뭘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느냐의 싸움이에요. 어떤 존재가 돼야 될까요? 나시리인에게 세 가지를 금했죠. 삭도를 대지 말 것, 술을 먹지 말 것, 죽은 시체에 손을 대지 말 것. 이것은 전부 다 암시를 담은 메시지인데 네가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존재냐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즉 시체에 손을 대지 말 것은 너는 이제 더 이상 죽음과 상관없는 존재다. 네 신분이. 왜? 그리스도가 대신 네 죄의 짐, 죽음의 짐을 해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시리는 구별되어진 존재는 시체와 상관없단 죽음과 시체라는 건 뭡니까? 죽음의 결과를 가장 웅변적으로 말하는 게 시체예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죽음과. 그 다음에 술을, 독주를 입에 대지 말 것은 뭐예요? 나는 누구의 지배 아래 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충만이라는 말은 지배되다 그 말이거든요. 나는 누구의 지배 아래 있다는 얘기입니까? 성령님의 통치와 지배 아래만 있다. 그게 뭘 하란 얘기입니까? 존재란 얘기입니까? 존재란 얘기. 내가 어떤 존재냐는 얘기예요. 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무슨 뜻입니까? 나시리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도록 돼 있어요. 네 위에 너를 지배하는 분이 계신다 그 뜻입니다. 자, 이것도 뭘 하란 얘기예요? 어떤 존재란 얘기입니까? 어떤 존재란 얘기예요. 맞죠? 예. 이것이 헌신되어진 사람에게 요구된 덕목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헌신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의 싸움에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하는 거면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어떤 존재냐의 싸움으로 들어가면 모든 게 내가 감당해야 될 과제로 들어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어려워요? 존재 싸움이 훨씬 어렵다고요. 내가 과장으로서 일터에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어떤 존재로 서냐가 헌신의 핵심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걸 구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끌고 와야 돼요. 구별된 존재로서. 믿습니까? 그것이 나시린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까지 이해하는 것처럼 헌신 하면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으로만 헌신을 이해했다면 헌신은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럼 헌신한 거예요. 쉽죠? 물론 그것마저 안 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나 헌신이 어떤 존재가 되느냐의 싸움으로 들어가면 내 삶의 전 영역이 헌신의 영역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맞죠? 맞습니다. 공부도 헌신하는 거예요. 맞죠? 비즈니스도 헌신의 현장이에요. 왜? 거기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 싸움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헌신이라는 것은 형태적인 게 아니에요. 존재예요, 존재. 모든 전 우주적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서느냐? 이게 헌신이란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 여섯 개를 설명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갑시다. 자, 두 번째, 세겜. 세겜. 세겜의 뜻이 뭐냐면, 세겜을 보세요. 이거는 따라서 하십시다. 어깨. 짐을 지다. 자, 여러분, 앞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너의 짐을 내가 지어주겠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멍에를 지고 어깨에 짐을 지고 죽음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니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이 말은 너희들도 그 짐을 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짐을 대신 져주거나 벗겨주겠다 그 얘기 안 했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왜 쉽고 가벼울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분 사랑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쉽고 가볍습니다. 사랑해서 하면 쉽고 가벼워요. 근데 사랑 없이 하면 의무고 무겁고 힘들고 어려워요. 공부의 의미를 모르고 공부할 때는 그 공부만큼 싫은 게 없죠. 근데 공부의 가치와 공부의 의미를 알고 공부를 할 때는 잘해도 안 자죠. 다른 거예요. 세겜은 어깨에 짐을 지고 가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이름에 얽힌 하나하나의 의미가 전부 그리스도 속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자, 세 번째 보십시다. 헤브론. 자, 헤브론은 이 서쪽에 맨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헤브론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따라서 하십시다. 연합, 동맹, 교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자,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님이 그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그분과 한 대로 묶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교제, 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리스도와 연합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은 결국 두 가지로 구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인류는 그렇게 나누어질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어제는 잠깐 몇 부인가 말씀을 드렸지만 인생은 60부터가 아니라 인생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믿습니까? 맞습니다. 네 번째. 베셀, 동쪽에 있는 거죠. 자, 아래쪽에 보면 헤스론 지역에 베셀이라는 도피성이 있죠. 이 베셀이라는 이름은 따라서 합니다. 요새. 자,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뭡니까? 요새가 되십니다. 제가 찬송가 중에 그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가사만 한번 불러드릴게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에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 1절만 해볼까요? 자, 우리 반주 없이 시작.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자. 4절 다시 합니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바위 틈에 숨기시고 그분이 친히 우리의 숨을 바위가 되어 주십니다. 아멘. 다섯 번째. 길르앗 라못. 자, 보세요. 중앙에 있죠? 이 길르앗 라못은 무슨 뜻인가 하면 가치파 지역의 도피성인데 언덕, 고지란 뜻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 사람들의 의식 구조 속에는 높은 것은 무슨 단어와 동의어예요? 안전한 곳. 주님은 우리의 안전한 곳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곤란. 자, 곤란은 무슨 뜻일까요? 이름하고 정반대 뜻입니다. 기쁨. 정말 곤란한 곳이 아니에요.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는 므낫세 지파가 내어놓은 도피성 한 부분이죠. 이렇게 모두 총 여섯 개의 의미를 하나하나 되새김질해 보십시오. 전부 누구 안에 녹아진 속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녹아진 속성이에요. 믿습니까? 이 한 주간도 우리 3일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영혼의 희열을 맛보는 은혜가 한 주간이 올 2013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 찬양하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니 내 말 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오른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십시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저문을 나섰으면 합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3년 주님이 내 삶에, 내 개인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또 내일부터는 일본 선교가 출발이 됩니다. 그 일본 땅에 관광 가는 거 아닙니다. 정말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그 암흑의 땅에 우리는 할 줄 모르니까 소리라도 지르러 가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 있으면 죽습니다. 우리 모든 전도대원들이 우리 모든 3일의 청년들이 성도들이 만나는 일본 사람마다 무조건 예수 앞에 항복하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에 끌려오는